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심판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심판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당신의 계획과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기적과 표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증인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증인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자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감추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누는 이런 이 사건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그 분명한 이 처음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을 듣고 그것을 이제 직접 확인해 보려고 가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기 전에는 뭐잘 알지 못해서 당신이 직접 확인하러 가느냐, 뭐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기분에 따라 막 이렇게 심판을 하는 분이 아니라, 뭐 사람을 당연히 심판하셔야 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또 재분별하여 결정하실 정도로, 그 얼마나 이 심판에서 아주 정말 신중하게 세상과 각 사람의 심판을 그렇게 고려하고 모든 걸잘 분별하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좀 진정한 이 인권, 요즘 소수인권, 소수인권, 이 인권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정과 이 정욕과 이 욕정을 풀기 위한 어떤 동성애자들의 그런 요구와 같이 무슨 소수인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권,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구라도 우리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삶은 쉽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속이 어떠냐보다도 속이 어떠냐가 아니라 뭘 입고 있느냐, 겉이 뻔질을 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고, 또 잠깐의 만남을 통해 그냥 느끼게 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이제 자기가 소홀히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쉽게 여기죠. 그런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생명이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소중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으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한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 욕심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리고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냥 인정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걸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계가 찰때 너무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게 되잖아요. 그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없이 무조건 아무나 다 용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 인정해주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전에 그렇게 전쟁에 휘말려 죽을 뻔하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구출받은 조카 롯이 있었죠. 예, 그런 전쟁의 그 위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서도, 롯은 여전히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 그 소돔과 고모라로 또 가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살만한 조건, 아주 그냥 누구나 그 좋아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처음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이 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온갖 죄를 짓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그 이집트 땅과 같아 보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로 간 겁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뭐 자연적으로도 그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시였을 것이고 또한 그 도시 옆을 지나가는 무역로, 그 왕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도시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마치 오늘날 뭐 라스베가스나 뭐 여기 멜번처럼 여러 지리적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와 도시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을 그렇게 겨우 얻어놓고서도 또다시 그 풍요로워 보이고 살기 편한 그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전쟁이 벌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그렇게 죽음을 넘긴 지 불과 15년 정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또 발전을 했고 또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타락을 하고 총체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짓밟았을 때는 아마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순식간에 뺏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다시 저들은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전과 똑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간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 역사 속에 그 강대했던 로마, 로마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의 멸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버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정파괴가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적고 있고요. 로마의 흥망성쇠를 썼던 필립 반데스 마이어스 같은 사람은 같은 맥락에서 역사를 봤습니다. 가족제도의 붕괴가 로마의 그 이 멸망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가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단위가 되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공식적인 그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번영하고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 무너지듯이 점차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로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요즘도 이 가정에서 불안이 많고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 안타깝지만 그 안에서 상처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그런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뭔가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과 상처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자라가는 거를 보죠. 그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정말 이게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런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그 고통스러운 그 이 영향력, 쓴뿌리가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로마 시대의 가정 같은 경우도 이 파괴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귀족들, 지도층들의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문제, 동성애 문제, 소아성애 문제, 강간 이런 거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거기에 이제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힘없는 사람들, 이제 더불어서 노인들이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문화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도자들, 그 황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관심을 유흥과 향락으로 돌려서 콜로세움 같은 걸 지어놓고 잔인한 격투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과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게 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즐기고 원하고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죠. 또한 그 시대에 목욕탕이 난립했는데 그 목욕탕이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매춘부들이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매춘이 일반화된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뭐 삶에 있어서는 온갖 사치와 향락이 판을 쳤죠. 워낙 그 부자 나라였었기 때문에 귀족들 같은 경우 당나귀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죠. 그래서 귀족 부인들이 여행을 가면 당나귀도 막 10여 마리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같은 이 먹방 문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식탐 문화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귀족 중에는 그 음식을 먹고 즐기고 싶어서 더 먹고 싶어서 먹다가 배가 차면 노예 중에 그 귀족에게 쉽게 토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예까지 줄 정도의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이 쏠려지는 게 아니라 전부 있는 자, 가진 자들의 어떤 중심의 사회가 됐고, 그리고 또 가진 자들이 욕심대로 욕망껏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조차도 온전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돈 걱정 없이 좀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참 간절히 소망하고 사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 가난에서 망했다기보다는 너무 배불러서,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그래서 썩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가난했던 사람들도 뭐 옛날에 강남에 뭐 그 땅 부자들 얘기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로또가 당첨되고 그러면 바르고 온전하게 정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그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결국에는 폐인이 되는 걸 많이 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그곳으로 가려고 너무나도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아서 망했는가? 그거는요, 가난해서 망했고, 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뭔가 중보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 이제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롯은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리고 또 그와 이제 또 교제하는 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했었겠죠. 그래서 사회 속에 정말 의인 한 50명,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게 살아간다고 보는 사람 한 50명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중보하며, 뭐, 딜이라는 건 웃기지만, 그런 식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회가 아무리 뭐 그렇게 타락하고 그랬다고 해도 뭐 저 도시가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을 당할 정도의 그런 사회일까 싶었던 거죠. 롯과 비롯한 뭐 롯의 가족들과 그 같이 있는 종들과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 50명이 있으면 만약에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그 도시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망하고 패망해버리면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조카도 살려내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보를 시작했죠? 처음에 의인 50명을 말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갔는데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더 나아가서 딱 한 번 그러면서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그 심판받을 도시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겠다고 하시는 참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도시에 의인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나중에 여러분 살피겠지만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느웨가 한번 죄악이 너무 찬영을 해서 과득 차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이 이제 그런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그 땅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죠. 그때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구원하려고 했죠.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명을 피해서 저기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져 버리고 물고기 배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목사의 전도사의 리더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지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각 도시와 각 삶의 터에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맡기시고 좀 회복해 하시는데 그걸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도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거하고 방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잡아서라도 아까 물고기로 삼켜서 다시 보낼 정도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가서도 그 이 이방 민족들이 미우니까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성건성 전하는 소식을 듣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저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요나가 막 노발레발하는 거죠. 요나서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떡같이 전한 거예요. 전도를 개떡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 요나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다 멸망시켜버려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지가 나서서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 도시가 어떻게 되나 보겠다고 아주 그냥 뜨거운 날 그늘을 만드는 박농쿨 밑에서 아주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으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걸 보면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심지어 가축까지도 가축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종교적 율법 속에 가두어놓고 쉽게 막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쉽게 사람을 심판해버리고 멸절시켜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하게 됐냐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도시가 이렇게 멸망당했거나 또는 뭐 성경의 원역사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대충 그 사회가 좀 썩어 보이니까 악해 보이니까 그냥 에이 다 그냥 다시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도시와 민족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 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지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한탄할 정도 회복의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더불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그래요. 악하게 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욕심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릴 마음이 없고 그것을 고집하며 즐기려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된 길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전의 그런 세대들처럼 항상 악했고 회개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고 약육강식 유유상종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들이 신처럼 있는 자가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이 사건을 통해 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사실 그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잘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얻는 그런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즐기고 그 길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고 더 부유하고 편리한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성경에는 심판받는 이야기가 많고 가나안의 경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끊으라고 하셨냐고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성경과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상한 질문에 귀가 솔깃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만나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틀렸니 맞았니 운운해가면서 의심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다 잃고 나니까 서로 법정에서 서로의 공평을 가지고 싸우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묵상을 통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우리가 정말 베풀고 나누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셔야 될 때 참으로 많은 고민과 쓰라린 마음으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직접 살피시는 하나님, 스스로 택한 죽음의 길로 가는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나를 부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먼저 기대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초대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